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39번째 시간으로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채우려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다른 번역은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의 순종을 이행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이 온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됐던 이유가 우리의 본성을 붙들어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유리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니셨지만 우리가 그러하듯 그 육신 가운데 계시면서 육체가 느껴야 될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분은 민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짜증이고 추우면 춥다고 거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배고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러니까 즉각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의 그런 면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충실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입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피곤하심에 대해서 주무실 자리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 드시고 어디서든 주무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분이 보여주신 성품은 주님을 쫓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본성을 벗고 점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신자는 바뀌어야 합니다. 신자는 변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그 생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숙제가 있죠. 우리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있느냐? 자타가 인정할 만한 온유와 겸손과 선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발전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애에 깊이 영향을 받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본성의 향상과 변화가 없는, 즉 성화됨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화의 정도의 차이, 성화되어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그 개개인의 경건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변화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됨이 없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깨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 했던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을 영원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삼고자 하는 신앙도 문제이고, 율법을 지킬 능력에 전무하니 방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신자라고 여기는 신앙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셔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을 이루심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그의 몸으로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절대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수여하신, 우리에게 수여하신 분께서 스스로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주가 모두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짐을 그렇게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스도의 별명은 나의 짐을 매일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지고 가야 될그 수많은 짐들을, 그 힘겨운 짐들을, 그 무거운 죄의 짐들과 그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독의 짐들을 오늘도 대신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율법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능히 감당해 주실 만한 능력도 마음도 우리를 향해 가지지 않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짐을 맡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도 주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던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간구,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동정하셔야 됐기 때문이다. 유리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 부으심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그 숭고하신 희생을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를 쏟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는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셔야 됐고 그의 손과 발은 어른의 손가락보다 더 굵은 못으로 관통되셔야 했습니다. 뼈조각과 쇠붙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모두 그 육체에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징벌을 그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오직 중보자요 대속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때로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오시기가 힘드십니까? 피곤하여 기도할 기운조차 없으신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너무 지치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육체 안에 어떤 고통들을 채워 넣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부어 내가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쉽고 편하고 즐겁고 재밌는 길을 누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이 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처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영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외모는 그리스도를 그려낸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에서 보듯 그렇게 유럽의 남자들을 빼닮은 아주 수려한 꽃미남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왜소하고 주목받을 모양새와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의 외모였습니다. 그는 오직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옷이 필요하고 얼마나 더 넓은 집과 타고 다닐 좋은 차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대속의 완성하심으로 오늘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25절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볼 때 저 사람도 신자인가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신자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깊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깊이 헤아리시는, 이해하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체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순환이 임박했던 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호통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호통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일 예배에 항상 지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거의 기도하시지 않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성경 한 장 묵상하지 않고 한 주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으로 이 땅에 머무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연약해서, 정말 연약해서 오늘도 할 수 없이 넘어지는 것과 아무런 일만의 죄책감 없이 항상 넘어져 있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불충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과 거의 매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때때로 기도할 때 이 아주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여겨준 것을 뻔뻔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그거는 핑계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었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들은 주님을 다 모른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게으름, 우리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육체의 연약의 핑계 뒤에 숨어서 영혼을 무장하고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이렌이 울려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뭐 짐을 싸신 분, 은행에 가서 돈 찾는 분. 이해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통해서 모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오늘도 넉넉한 위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유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될 죄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양자됨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세상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매일매일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엄습할 때 나를 위로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신자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습관과 형식으로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의 문제,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히 살 길,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 복되신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특권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넘치도록 사랑을,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죄사함의 용서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이 누구나가 주의 백성인 자라면 누구나가 그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죄인을 향해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전히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그 특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고민스러우실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이미 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있다면, 이미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특권을 사용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그분의 자녀가 될수 있고, 더 깊이, 더 생생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경험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